오늘 설교 제목이 한아기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이지요.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탄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네 주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라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시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성탄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더 많이 결집시키고 기도하고 예배 중에서 정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벌써 12월 2일 첫 주일이죠. 우리 나이만큼 아니면 올해는 11월 또 12월을 접을 만큼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세상이 참 여러분 30대는 30대대로 40대는 40대대로 60대는 60대대로 참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또한 많이 편해졌구나,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도 들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다가 비교해보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산업계를 보십시오. 요즘에 구글, 페이스북, 또 우버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서 정말 온 산업계는 적은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트렌드가 아주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 앞날을 보면 아, 또 좋은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은 언제 올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평안한 중에서 어쩌면 더 좋은 세상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막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시절이에요. 백성들의 아마 그들의 그때 당시의 마음은 언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이 올까나 할 만큼 그 역사의 시기가 암울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땅에 고통이 삽입하고 정말 많은 슬픔과 고민들이 상접해 있는 그 땅에 또한 사람들에게 그 어둠의 그늘이 거칠 날이 올 것이라고, 한 빛이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신 말씀의 선포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예언은 그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내심 신앙의 선주서는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고통 중에 있고 이 계획 속에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이 한 아기가 이 빛이 비춰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이 생각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을 보시면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진다 하는 이 사건,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실에 빠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이분이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 죽는다는 게 말이 돼? 두려운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도대체 생각지도 못하는,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인류에게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한 빛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소망에 있어야 할 이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야 했던 그것은 우리에게 빛만 비추어지면, 이 지금 아기 예수가 정말로 내 중심에 만나지면, 3절 말씀 보면 그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첫 번째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여기서 창성하다라는 말은 힘과 세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힘 있는 생각, 자, 그 힘 있는 생각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일이, 모든 일들이 번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을 받습니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에게 되어지면, 정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이 있어지면 번영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즐거움이 더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4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삶을 내리누르던 무겁게 먼 멍에와, 또한 여러분 우리 압제당한 거 참이 많아요. 생각부터 삶 자체가 해방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잘 보시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으실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면, 중심 가운데 오시면 사단의 압제에서 제 명예로 신음하는 내 자신들이 해방되는 주님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보십시오. 5절에, 세 번째 보십시오. 5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남편일까요? 와이프일까요? 자식일까요? 친구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탁 펴놓고 나면 나중에 고민되잖아요. 또 무슨 말을 해갖고 또 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 괴로우면 어떡하지? 해놓고 할 때는 몰랐는데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또한 내 마음 털어놓는다고 남편한테 해봐도 아니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래 보세요. 그러면 했던 것보다 더 눈덩이처럼 고민은 더 늘어나고요. 속상함은 늘어나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이 아픔과 고민과 정말 절망, 눈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서 평화, 평화로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혼돈이 없이 승리와 평화의 공의가 시대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것이라는 뉴스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것을 고대할 수 있는,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이 예언,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 탄생 온다고 얼마만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여러분 중심에 그 예수님이 지금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고 예배를 깨우고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이 성탄을 즐기려고 현실 속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모임을 만들어서 가서 그냥 열심히 이 목에 때를 베끼고 발바닥에 때를 베낄까? 여러분 이거에 지금 많이 바빠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 잠자는 영혼 속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사실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잠시 생각을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아기, 한 아들은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료형, 아까처럼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과 한 아들이 지금 한 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를 무엇인가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 반복어법을 사용한 것은 그 아들이 나에게 누구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 정신적인 이 믿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들의 아들은 왕을 계승하는 아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여서 이 아들, 한 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사실, 똑같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정사,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정권, 권세, 권력을 얻게 맨 열쇠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메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묘자,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 모사, 가르치는 자, 위로자, 우리가 의뢰할 자, 우리를 지혜해줄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났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이 한 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평강의 왕, 우리의 왕, 나의 왕이 되어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그분을 7절에서 좀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우리가 더 탁 그냥 받아서 가슴으로 쫙 올 수 있도록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실질적인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가 내가 제대로 세우고 이 나라가 굳건히 세워서 보존하실 영원한 왕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지금 삶의 현재는 고통을 받았던 자들, 전에 고통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멸시를 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 땅에 오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영접하면 그들이 고통받으며 저주하던 그 지역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메시아, 평강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관계를,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엄청난 뉴스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이 표현 그냥 미디안하고 잊고 지나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겨우 다 보내고 테스트해서요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을 가지고 기드온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그 많은 수백만의 그 미디안의 침략을 위해서 구원시켰어요. 그들만을 사용했어서.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이 표현은 전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신앙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각 중심에 있어야 비록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지금은 좀 앞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케 하는, 한 명이 천명을 이루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천대받는 인생, 미국에 와서 그냥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나의 인생 처참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약 그때 당시의 선민들이 그토록 기다렸듯이 정말 아기 예수의 축복,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듯이 재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아기 예수, 평강의 왕이 주시는 이 축복을 한번 기대하면서 어떻게 이사야는 이 축복을 묘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힘을 더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빛을 받게 되면 정말 구원받는 축복을 이룹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좀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본문 이 내용이 말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멸시와 수치 속에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삶의 멍에를 지고 또한 정말 많은 우리 압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정신 상태에서 휘두르는 채찍과 막대기를 맞는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 이 죄의 온상지에서 놓여있는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견디다 못해 너무 사랑해서 정말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그 순종하지 못한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정말 이 땅이 죄가 완악하여지니까 결국은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이 모습 속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고 오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높이 올라가려는 경쟁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 무엇으로 온전한 평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아기 예수 탄생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즉각적으로 구원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 오셨다 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온전한 평화가 없냐고. 그냥 탁탁 구원시켜서 좀 탁 멋지게 좀 해주지 왜 크리스찬들은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지요. 그들의 항변의 내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평화가 인위적인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평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이 평화 만들어지던가요? 그거 얼마 가든가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의 왕이란 이 이름 안에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랜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오랜 동안 정말 깨졌던 평화 불화의 이 해결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방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었은 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 하나 믿는 그걸로 지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것으로 좀 평화를 누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 샬롬이 아닙니까? 이게 보상이나 회복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정결한 이 피를 흘려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온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평화스러운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이 평화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입니다. 모든 평화의 근거가 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증되지 아니하고 없으면 우리 진정한 평화 못 누려요. 이 말씀 본문 말씀 무척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평강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지는 것 나에게 오심으로 주어진 것은 joy 즐거움을 더해주는 거예요. 3절에서 표현한 즐거움은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농부들이요 땀 흘릴 때는 참 미련스럽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딱딱 돈 주고 사 먹으니까 좋은 직장을 딱 사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런데 그 수고한 그 충분한 대가 하나를 심었는데 수백 배가 나오는 그 대가를 농부만이 할 수 있는 대가예요. 그걸로 인한 이 기쁨은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의 수고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했어요. 이분이 꺾으셨다. 여기서 멍에와 막대기는 모두 죄가 주는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부 다요. 이거는 전부 다 욕심 뭐 다 이뤄야 되는 것들이 다 죄예요. 어떻게 보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다 고통스러워요. 하나 이러면 그 다음에 갈라니 또 고통스럽고 또 머리를 짜야 되고 또 이것이 지속되게 된 거예요. 언제 끝날 건데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외로 조그만 일에도 잘 넘어져요. 의외로 조그만 일에도 참 상처를 잘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그만큼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갖고 있든 어쨌든 상관없이 인간이란 이 정도로 연약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사요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연약함에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진정으로 오면요 지금 현실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끈히 이기며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을 갖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십시오. 7절에서 예언한 정의와 공평으로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메시아, 즉 이 한 아기를 통해서 멸시와 고통을 받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이 약속을 한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당시로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주님과 함께했고 십자가를 사건을 보았고 경험했고 따라 보았고 다 해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경험이 되고 이해가 되겠으나 그 당시로서는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선포일 수도 있어요. 믿기가 어려운 선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았다 한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 지금 선포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어야 할 텐데 정말로 큰 소망이 되어지나요? 정말로 평화의 왕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 각자의 영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아갈까요?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함께 계셨던 그들이 다 보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심은 사회적 평화, 자 정치의 저기 메시아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천국 가고 이런 정도의 신앙. 이사야 예언은 평화의 왕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화해, 관용, 용서, 인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이 성령의 열매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예요.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개인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의 영혼에게 주님이 내적으로 정말로 정립된 후에만이 이 평화는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나의 지금 현재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어떠한 뭐 속상한 일이 생겼나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답답한 속에 있나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 이걸 통과해야 되는구나.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걸 통과하면 그 다음에 딱 떠오른 게 있을 거예요. 부활.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때서 소망이 생길 때에 우리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예요. 또 이 평화가 상대방에게도 이웃에게도 구현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그저 고요하고 조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부글부글 하는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평화입니까? 평화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 말도 안 하고 딱 있으면서 그게 평화인가요? 평화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처럼 아기 예수님 오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칠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그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암울하고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습니까? 조용히 찾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십시오. 이게 평화의 왕을 나에게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끝에서 바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이룬 첫 걸음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나요?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벼랑 끝에서 여러분이 평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저는요 우리가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성품 아무리 말해준들 어떻게 이게 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용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 행동 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서 내가 그 얼굴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습 속에 그렇게 오시겠다고 봐요. 우리는 자꾸 어떠한 일을 통해서 소심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한 소망의 빛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소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오늘날 신자들이 기다리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평강의 왕, 그 이름이에요. 평화는 싸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될까? 아, 이건 정말 절망이야. 그 끝에, 그 가운데에 평강의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랑을 품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그 끝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 솟아오는 기쁨이 바로 지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강의 왕이 오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 예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듯이 매일 최대한 모든 이와 더불어서 평화하셔서 여러분 평강 가운데서 들어가세요. 용서라는 것으로 들어가세요. 화평으로 들어가세요. 정말 그쪽 들어가 보세요. 진실한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아기 예수가 주신 이 평강이 여러분의 평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평강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